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라헬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앞에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이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러우시죠? 성경에 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까지 그 미모를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라헬은 곱기도 하고 아리따기도 하다. 미모를 칭찬하는 단어가 둘씩이나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그렇죠? 나에게는 이런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만 해당되게 해주셔도 내 인생이 정말 확 펴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는 라헬같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아주 미인이지만 여러분 미인 박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라헬처럼 참 측은한 여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시다시피 라헬은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그때는 야곱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축복인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기는 했지만은 속여서 가로챘기 때문에 화가 날 대로 난 형님의 보복을 피해서 저 멀리 이 하란에 있는 외갓집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때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에 그 곱고 아리따운 미모에 끌리고 솟구치는 그 정에 끌리고 그래서 이 요즘 말로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꽂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헬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외삼촌이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언제까지 일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은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드릴 터이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삼촌과 약속을 하고 7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옆에 누워있던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화가 난 야곱이 외삼촌에 가서 따졌더니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7년 동안 더 일을 하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결국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간 일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열정을 품을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 사이의 관계는 그 다음부터는 피트기는 정말 그런 경쟁관계로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편에게 시집가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저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무려 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이를 낳고 또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빌라를 남편에 보내서 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언니가 6명 그리고 두 몸종이 각각 2명씩 그러면 총 몇 명이 됩니까? 10명이 벌써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라헬은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세상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곱고 아름답고 남편 사랑 독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멋있게 잘생겼고 또 젊어서 공부도 잘했고 집안도 훌륭해서 행복하게 보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인생이 힘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렵게 그렇게 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걱정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은 뜻밖의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냥 내 모습, 내 형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 라헬이 왜 나는 자식을 못 낳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어서 이 라헬이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하나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 오늘 제목이 뭔가?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얻음 그리고 누림, 이 두 단어로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얻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누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그 대전 근교의 어떤 지방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개발이 되니까 전에는 아주 싸구려 이 농지였는데 땅값이 폭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저 땅을 일구고 농사나 짓던 어떤 분이 갑자기 거부가 됐습니다. 그 많은 농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사람은 이 땅부자가 되고 한떡 그 뭐 조그마한 귀퉁이만 팔았는데 수백억 현금을 가진 재산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소박한 농부로 땅이나 일구고 살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부가 됐지만은 맨날 거저 이전에 농사 지을 때처럼 똑같이 작업복만 입고 그저 한 귀퉁이에 남은 그런 데를 가가지고 땅을 일구고 씨 뿌리고 그저 그렇게 살면서 그 조그마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포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포니차 한 대도 살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이제는 재산도 그렇게 많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농사일 좀 줄이고 이제는 그 폰이라도 하나 사서 타고 다니고 좀 그러시라고 말을 해도 발발발발 떨면서 뭘 하나 누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걸 누렸을까요? 그 자식들이 누렸는데 그 자녀들은 형제자매가 여럿인데 거기다 딱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재산을 둘러싸고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됐고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는요, 얻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 여기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물로 드린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과 44페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이 국문 성경은 O라고 되어 있고 또 한용 대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푸른색으로 3이라고 아주 조그만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 페이지 맨 밑에 가셔서 그 3번 5번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은 조그만 글자로 쓰여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지요? 더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의 히브리어 동사 야사프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야사프라고 하는 말은 자꾸 추가되어서 점점 더 많아진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야사프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이 야사프, 요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24절 끝에 보면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언니와 두 몸종이 자녀를 10명까지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녀를 한 사람도 낳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불만이 가득한 겁니까? 아직도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몸종도 두 명씩 낳는 이런 팔인데 이제는 겨우 제가 이제 한 명 낳았습니다. 한 명이요. 하나님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빨리 다른 아들을 하나 더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요. 왜 그때 이 라헬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모도 곱고 아리따운 여성으로 태어나서 남편 사랑, 남편이 아내가 여러 대 있지만은 그래도 남편 사랑 내 혼자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온 거 너무나도 감사한데 사실 저는 언니가 낳은 아이를 제 아이로 생각, 제 몸종이 낳은 아이들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도 감사한데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까지 주시나니 하나님 그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라헬의 마음 속에는 그런 감사나 기쁨보다는 불만이 아직 너무나 많아요. 아들 하나 가지고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아들을 하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5만 가지를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을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셉에 대한 감사보다는 요셉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주시지 않음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이 꽉 차 있어서 이미 우리가 받은 요셉을 통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를 못해요. 요셉을 사랑하면서 요셉에게 젖을 물리고 요셉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 감사하다 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누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욕망이 그게 너무 커서 이미 주신 요셉을 못 누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대부분의 교우들이 이런 우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세끼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단잠 자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면서 감사하고 제게 소중한 가족과 이웃 친지 그리고 성도들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누리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걸 못하고 아직도 뭔가 더 얻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처럼 불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항의하듯 이렇게 우울을 범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의 어법상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락에 맨날 뭐가 붙느냐고 하면은 주시 없어서 이게 막 붙는단 말씀이에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시옵소서 이걸 한 15번쯤 해야 기도가 간신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가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맨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주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야,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래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거 그 목록을 다 작성해서 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더 많이 줄게. 아,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종이를 펴놓고 받은 목록을 쓰는데요. 쓰다 보니까 그걸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옷장에 문을 열면은 내 몸에 걸칠 만한 옷이 몇 벌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구석 저 구석에 속된 말로 처박아놓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지나도 팔 한번 껴보지 못하고 끝나버릴 그러한 옷들도 다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가서 열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뭐 어디 나갈 때 보면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디 앞에 옷 파는 집에 한번 가볼까, 백화점에 가볼까,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진 옷 너무 많아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양말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목록 작성하다가 그냥 지쳐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게 많잖아요. 제 안경 위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라헬은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더해주셨죠. 그 더해준 아들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아주 편안한 곳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야곱이 이동 중에 있을 때에 길가에서 갑자기 해산의 고통과 함께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른 아들 하나 더해달라고 해서 주신 아들을 제가 지금 얻고 있는데 이 아들은 내가 젖도 물려보지도 못하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까?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이 에미가 그러면서 그 갓난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라헬이 그만 길가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후에는 가족들의 묘지인 막빌라군에 묻히지도 못하고 베들레헴 가는 그 길목새 그 에브라디라고 하는 곳에 묻어두고 식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냐민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나 이 슬픈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헬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 하나 더 낳기는 했는데 누려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베냐민이 커가면서 아장아장 걷는 거, 뛰어다니는 거, 그리고 엄마 볼에 뽀뽀해 주는 거, 그 아이가 성장해가 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애미가 얻기는 얻었지요. 아들 하나 더 얻기는 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누리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라헬이 베냐민을 통해서만 못 누려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첫 번째 낳은 아들 이 아들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첫 아들인데 라헬은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거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씀입니다. 남편 사랑을 혼자 다 받았고 이 라헬은 그렇게도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또 두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녀는 누리지를 못하고 끝난 너무나 안타까운 여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씀입니다. 다시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곱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라헬을 너무 부러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헬보다 월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겠다. 누리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을 마음껏 누려서 풍성한 의욕 가지고서 가정생활을 하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건강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사람, 주변사람 밥 한 그릇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물질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시는 겁니다. 그냥 쌓아놓고 은행의 숫자만 올라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려보는 겁니다. 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라헬의 안타까운 모습이 어쩌면 그 남편 야곱하고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다. 얻으려고만 하는 거기에 혈안이 돼서 쫓아가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소시적에는 형님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하고 모의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형의 것을 빼앗듯이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 라헬을 보고 그냥 푹 빠져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14년을 일했을 정도로 아주 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니까 재산 좀 불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삼촌의 양떼, 염소떼 먹이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한 마리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를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년 외삼촌 집에서 생활이 끝나게 되니까 얻기는 많이 많이 그는 얻었습니다. 4명의 여인이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명의 딸 디나가 있었고 많은 그 소떼들 양떼들 그가 다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서 기뻤습니까? 아닙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됐는데 극적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눈물로 기도한 끝에 결국은 형님 에서의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집요하게 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그가 베델의 들판에서 잠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일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지켜주셨는데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서원을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의 재산이 많이 쌓이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이 언약 따위는 다 싹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피난 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벳엘, 거기였습니다. 20년 전 들판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서 감사의 재단을 쌓아야 할 것인데 그동안 얻은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걸 그는 얻은 대신에 제일 먼저 얻고 영원히 얻어야 되고 영원히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벳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간 곳은 숫꽃이었는데 숫꽃이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우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가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으니까 우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눌러앉아서 소먹이고 그저 양떼 돌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숫꽃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세겜 땅을 아예 돈을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눌러앉겠다고 하는 그런 신산 아닙니까? 베델에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까먹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세겜에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하러 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 그러자 그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누이 동생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거룩한 가문이 되어야 할 그 가정이 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자의 가정이 되고 말았고 어디 그뿐입니까? 나머지 형제들도 다 가서 세겜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마적대와 다를 바가 없이 쳐 죽이고 물질이라고 하는 물건들은 다 빼앗아 버리고는
아니 이 야곱의 자식들이 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가문이 풍지박산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씀입니다. 야곱이 한 평생 동안 이렇게 평생 얻으려고 달려왔지만은 이제 내게 가져온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 이전에 약속한 대로 올라가라. 너 베델로 올라가서 재산을 쌓아. 오래전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걸 잊었느냐. 어서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 그동안 하던 것을 다 그저 버리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은 야곱의 발목을 무엇이 잡았느냐고 하면은 얻고자 하는 욕망이 야곱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고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가 제일 사랑하게 된 아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고 품에 끼고 제일로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을 딱 하나님이 빼가지고 멀리 보내버리고 말으셨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저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로 알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먹고 말았나 너무 비통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나게 됐느냐고 하면은 무려 22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제일 먼저 데려가시고 제가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요셉을 제 품에서 빼앗아 가시고 얻고자 할수록 얻은 게 아니라 그거 다 내 품에서 빠져나가고 얻었나 했더니 손바닥에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고 이제야 그것이 얻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얻고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 내려놓고 그는 포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을 싹 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나이 몇입니까? 130에. 애굽에 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47세가 되기까지 17년 동안은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 아들 요셉의 효대를 받으면서 마음껏 말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얻고자 하는 동안에는 고통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하고 그 얻은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그랬는데 다 비우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비극적인 것과 야곱의 그 젊은 시절에 살아가는 방식이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다 깨닫고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누리는 축복이 야곱에게도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력을 며칠 뒤면 넘겨서 금년도도 곧 9월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금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벌써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우리는 9월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지난 8개월보다도 더 많은 걸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어금니 깨물고 눈에 핏발 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총명한 정신으로 준비해서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내 몸이 병들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도 받고 우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이미 주신 걸 누리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 믿음직한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복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뉴저지 한인교회, 그리고 소중한 성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날 오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만나고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운동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한테 일 맡겨주는 사람도 있고, 내 손길을 그리고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고, 야, 이 생각해 보면 내가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둠이 행복이 아니라 누림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해달라, 더해달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만 가지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그동안에 주셨지만 저희들은 받은 게 없다는 듯이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어리석은 이들이었습니다. 주신 것을 누릴 줄 모르고 얻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 자유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생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 예지하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날
이 시간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드리는 성도들의 생활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형통하며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연로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나정임 집사님 평강 주시고 그리고 계속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종석 집사님에게도 주님 계속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